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 지난주에 그 어느 신문에 게재되었던 그 칼럼 하나를 읽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님이 쓴 그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우리 추석이었죠.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은 이렇게 친척들이 많이 모이고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늘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취직은 했는지, 결혼은 언제 하는지, 아이는 언제 가질 건지, 살은 언제 뺄 건지 뭐 이런 질문들을 과도하게 합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 대답하기 참 난감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칼럼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물으면 곧 하겠죠. 뭐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네. 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야 손주라도 한 명 좀 다오 라고 말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야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 거야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야 가족끼리 이런 말도 못해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대단히 해학적이면서도 또 현학적인 의미를 또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저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명칭보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명칭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복음주의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특징은 뭐냐? 늘 자기 자신을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개혁으로 끝난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날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것. 그럼 개혁이 무엇인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시대와 장소가 끊임없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시대와 장소가 바뀜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개혁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시대를 쫓아가고 환경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되어 가는 것이 모든 죄인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는 원래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목사는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지. 그러면 장로는 무엇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부흥은 무엇인가? 선교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물어보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멀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날마다 개혁하는 것,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작업을 게을리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제 3계명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해석과 적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걸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와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한번 비교해보면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 The Lord라고 번역된 것을 보실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원문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The Lor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사실은 좀 불명확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처음 했을 때는 자음만 썼거든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서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대에 마소라 학자들이 거기다 모음을 찍었어요. 근데 모음을 뭘로 찍었냐 하면 원래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모음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후대 사람들은 이게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마다 좀 다르죠. 어떤 책은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흐베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달라요. 그렇죠? 뭐가 진짜냐? 잘 모릅니다. 뭘로 불러야 되느냐? 괜찮아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제3계명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을 인간의 언어, 이름 하나로 제한시켜버릴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제한된다라고 하면은 벌써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제2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형상을 금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형상을 금지합니까?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의 형상 안에 갇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안 알려주죠? 대답을 안 하시고 축복만 합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의미가 이름이라기보다는 내 이름은 비밀이다. 안 알려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은 비밀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인 이름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설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십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면서 그 이름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온다니 말이 안 되죠. 근데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시켰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자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있었던 뭐 이름 없는 신에게 뭐 이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 분명히 자기 자신을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안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제시해 주셨죠. 뭐 여호와, 엘로힘, 엘 엘리온, 뭐 엘사다이, 여호와 쯔바오스, 아니면 뭐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는 부르라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부르지 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르면서 깨달으라고 있는 것이지 부르지 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은 잘못된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그 세 번째 계명은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을 주술적인 행위를 할 때 사용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고대 근동에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풍습이 있었다, 주술적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즉 자신이 이루고자 원하는 것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외우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며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이름을 막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주문 외우듯이 막 부르는, 반복해서 개념 없이 의미 없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일리가 있죠. 이런 주술적 사용의 확장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도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전통이 내려와서 영어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이 있어요. 흔히 쓰이는 God damn 뭐 그렇죠. 제기랄 말할 때 Jesus Christ 뭐 이렇게 말 그렇죠. 또 뭐라고 하죠? Oh my God.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Oh my gosh 뭐 이러기도 하고 Oh my goodness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3계명이.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과연 이 3계명이 그렇게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것도 맞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나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제3계명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맞아요. 칼빈과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이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진실을 말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사람 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약속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꼭 내가 갚을게 뭐 이러더라도 사람의 이름이 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계명의 해석으로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 서약이나 맹세의 경우에는 구계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구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성임이요.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니라.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예할 것은 아니예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산상설교 내용은 제3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9계명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계명을 맹세나 서약적인 입장에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9계명과 중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보는 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 3계명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이름이 뭔지, 망령되게가 뭔지,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게,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부르지 말라,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그 3계명은 사실은 그 학자들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부르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샤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샤, 나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누구누구를 부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 때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부르다, 누구를 부르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무엇무엇을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예요. 들어올리다. 근데 이름이 셈인데 나샤 셈이라고 하는 어구가 등장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좀 알기 쉽지 않죠. 시편에 보면 주의 이름을 높이세 이런 구절도 있지만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른 차원인데 이름을 높이 드는 것을 말해요. 이름을 높이 드는 것.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직접 말할 때, 하나님께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 언제 쓰였느냐? 예배적인 배경에서 사용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적인 배경에서.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데 왜 그러느냐? 3계명의 문맥을 보게 되면 앞뒤로 예배가 나와요. 2계명이 뭐였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형상을 만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4계명이 뭐죠? 잘 모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 시간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계명도 예배, 4계명도 예배,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운맥적으로 보면 예배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가 이 뒤에부터 이제 10계명을 주고 이 뒤에부터 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죠. 전체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는 예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문맥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3계명은 그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맞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망령되다. 한글 성경에 망령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의미가 참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망령이라는 뜻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그렇게 말해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여호와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된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회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공허하다, 텅 비어 있다, 헛되다,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망령이라기보다. 세 번째,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름, 이름. 히브리어로 이게 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존재와 권능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그렇죠? 인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이 제프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히브리적 사고 방식과 문화적인 방식으로 그 언어의 어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쉼에 있어서 쉼이 다른 단어로 파생이 된 단어들이 있는데 그 파생된 단어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 쉼 안에 히브리적으로 어떤 그 개념이 들어 있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샤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느쉼마흐야. 느쉼마흐. 중간에 쉼이 들어가죠. 이름이 들어갑니다. 느샤마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느샤마흐입니다. 근데 호흡이죠, 호흡.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호흡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이해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흡을 같이 한다. 이런 말 있죠. 호흡을 같이 한다.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 느시아마,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즉,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친밀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게 공허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꼭 예배 때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예배 때 이후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야 되겠지만 예배 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이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냥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3계명을 보면서 이전에는 3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갓을 사용한 저주의 말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맹세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까 많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안 세봐서 모르죠. 저도 안 세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왔습니까? 주, 예수, 또 왕, 뭐 구세주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주라고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정말 그 노예죠 사실 노예.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셨습니까? 만약에 아무런 생각 없이 불렀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수도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주여를 만약에 주문 외우듯이 한다고 한다면 또 공허한 외침으로 선동적인 외침으로 부른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주여 삼창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여 삼창만 하더라도요 속이 후련해져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실컷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면 후련해져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막 하면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교회에서 막 소리 막 지르고 나면요. 소리 후련해져서 꼭 은혜 받은 것 같은 착각을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난 뭐예요? 종이죠, 종.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여 부를 테니까 주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만 부른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외치면서도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말했던 주여는 무슨 주여예요? 주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하지만 여전히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인데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친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계속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별설교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일곱 구절이 나와요. 일곱 구절. 근데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딱 한 구절을 빼고 나머지는 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다 뭐가 나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까 일곱 구절 중에 여섯 구절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딱 한 구절 예외가 있었죠. 그러면 그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 그 십자가, 그래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맞아요. 문맥에서 본다고 한다면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그 예외 구절을 딱 보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기도를 끊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후렴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이 까먹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1조 점호를 하거든요. 일석조모인가요? 점호를 하는데 기도를 해요, 기도. 근데 어떤 불교 신자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끝났는데 아무도 고개를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냈거든요. 그런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기도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과 생각과 목적과 뜻을 같이 하여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야.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망령되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여러분 그 어떻게 세례를 받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수단 삼아 도구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전치사가 N이 아니라 에이스라고 쓰여 있어요. 에이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Into the name이에요. Into the name. 헬라적으로 표현하면. 다르죠?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을 그냥 도구로 삼아서 이거를 뭐 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하지 말라.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야, 너 좀 그만 놀아. 무슨 말이에요? 그만 놀고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그만 놀고 공부 좀 해 이런 얘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긍정문이에요. 긍정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 권세를 믿습니다. 아멘? 아마니 나올 때도 됐는데 늦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자랑해야 하고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하고 그 이름을 전파해야 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 이름의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름을 도구 삼아 병자를 낫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름을 빙자하여 낫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었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권능이 막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에게 병자에게 닿기만 하더라도 이 병자가 막 낫죠. 그걸 보고 있었던 한 유대인 마술사가 똑같이 행합니다. 야, 예수 이름으로 유명하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 그러면서 악기 들린 자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명한다 이러니까 악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눌러버리죠. 왜 그래요? 이 마술사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믿지는 않아. 그걸 도구로 삼아서 그냥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으면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예수님이 분명히 너를 낫게 하셨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야. 너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똑같은 뜻을 받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이름을 전파하고 송축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아버지답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답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